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사일 공동 방어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나라 국방부는 5월 중으로 러시아에서 이 같은 미사일 방어 훈련이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훈련에 러시아와 중국의 대공 미사일 방어 전담 부대가 참여해 공동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그러면서 이번 훈련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려는 계획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자신들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란을 위협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이란 혁명수비군 사령관 대행이 말했습니다. 이란 관영 언론에 따르면 후세인 살라미 사령관 대행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원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만일 이란을 위협한다면 통과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해상을 통한 전 세계 모든 원유 수송선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살라미 사령관 대행의 발언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지난 2일 페르시아만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군사훈련을 비난한 뒤 나왔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휴전협상을 무시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시리아 폭력 사태 중단을 위한 회담차 독일 베를린으로 향하면서 아사드 대통령이 휴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휴전이 완전 파기되고 전쟁으로 회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러시아도 그런 상황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아사드 대통령 역시 그로 인해 이득을 볼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알레포에서는 최근 2주 만에 270여 명이 숨졌으며 어제도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 경찰이 학교 시설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난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파리 동북부 지역의 한 학교에는 최근 보수공사로 비어있는 틈을 타 150여 명의 난민들이 무단 점령한 채 정부를 상대로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미셸 카돗 파리 경찰청장은 오늘 AP통신에 난민 시위대를 몰아내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난민들은 외부의 진입을 막기 위해 건물 내부 출입문마다 장애물을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돗 경찰청장은 난민들이 수용소로 이송되고 있다며 이들에게 망명 신청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들의 할당량 분담을 거부하는 회원국들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주와 카리브해 지역에 거주하는 약 5억 명의 인구가 지카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의료계가 경고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37개국에 전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페루와 프랑스령 생바르텔미르 지역에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공공보건 분야 의료진과 전문가들은 지카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소두증 유발 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소두증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53%의 득표로 37%에 머문 테드 크루즈 후보와 7%에 그친 존 케이식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크루즈 후보는 승리를 향한 여정이 가로막혔다며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공화당위원회 라인스 프리버스 위원장은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기 위해 함께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한편 인디애나주에서 어제 실시된 민주당 경선에서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53%의 득표율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대니얼 러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intent of sanctions and the rigorous application.
또 지금은 비핵화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 증강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이 주 1회 운영하던 태국 방콕 노선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북한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다가 황해도와 평안남북도는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는데요. 이 밤부터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또 동해북부 먼 바다는 여전히 물결이 높습니다. 2에서 5미터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해상은 2미터 아래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고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비핵화에 집중할 때며 평화협정 논의는 한참 뒤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3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의 중앙일보가 워싱턴에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intent of sanctions and the rigorous application of sanctions is to convince North Korea's leaders that they have no viable alternative.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건 북한 지도부가 평화적인 협상 외에는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면서 제재는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 위해 북한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미국이 열거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도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서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싶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며 그 문제는 한참 뒤에 논의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상식적인 기준을 생각해 보면 된다면서 북한이 과거의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들을 지키면 미국과의 협상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 one I know believes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begin by fully denuclearizing. But that is where the process is going to happen.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이룬 뒤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협상이 완전한 비핵화로 끝나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매우 강력하고 국제사회의 이행도 유례 없이 철저한 수준이라며 어떤 나라도 북한을 봐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제재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중국 당국자들이 구두로 이행 의지를 밝히고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을 발표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2016년도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는 제재를 계속 이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eah, the first step needs to be to let the sanctions take effect. I think you know the Chinese need to bear down.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협상에 관심이 없고 핵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재를 계속 이행하면서 압박이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압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이라며 미국은 잠정 동결부터 시작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비핵화 최종 목표가 아닌 상호 관심사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간 접촉을 시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비핵화라든가 평화체제 구축 이런 상당히 뭐 어려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또 핵실험 그러면 이제 핵실험 중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바라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이라든가 SLBM 등 상호 관심사를 가지고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훈 전 한국 국정원 차장은 북한은 현재 나름대로 대화를 시도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훈 전 차장은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최근 미한 합동 군사훈련 중단과 핵실험 유예를 제안한 것에 주목한다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변형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란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 관계에 있는 이란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이란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란이 전통적으로 북한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였지만 북핵에 대해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이란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데 이번 방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 2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양국이 수교 후 처음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북핵 불용 원칙이 반영된 데 대한 기대감을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나 중동에서 위험한 무기나 핵무기가 없어지는 게 이란의 기본 원칙이라며 원칙적으로 어떤 핵 개발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로하니 대통령과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심때 단둘이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로하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대북 압박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의 최고 성직자이자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권자로 지난 1989년 5월 이란 대통령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한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비록 북핵 문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만남 자체가 대북 압박 외교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한-이란 간 협력 강화의 길이 트였다며 그동안 국제사회가 제기했던 북한과 이란 사이의 미사일 개발 협력에 대한 견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북한과 이란 사이의 미사일 기술 개발 협력에 관해서 또 다른 의미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국 수교 후 54년 만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이란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4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한국은 이란과 양국 교역을 복원, 확대하기 위해 최대 미화 45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와 사회 기반시설, 보건의료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체계를 갖춰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만한 전략 무기가 없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전력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4일 서울에서 열린 2016 K-디펜스 조찬 포럼 기존 강연에서 한국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력 증강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마땅한 전력이 없어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쫓아가기식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는 등 북한 위협에 대한 불안감과 전력 증강에 대한 불신감이 한국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면서 국지 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전력을 선별적으로 확보하고 또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점진적으로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력 증강 체계를 바꾸겠다고 한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력은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하되 킬체인 전력을 최우선 보강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전력은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한 장관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도발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가용 능력 그리고 동맹의 능력을 합해서 북한의 핵에 대응한다라는 입장이고요.
한 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단독작전에 필요한 핵심 전력은 물론 주변국과의 분쟁 때 우위 달성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고도 변변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공격무기 위주로 전력을 증강해 저비용이 소요되는 북한에 비해 한국군은 잠재적 위협과 전방위 대비 위주로 전력 증강을 추진해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소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북한의 실질적인 국방비는 지난 2013년 기준 1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북한이 공표한 국방비의 10배 수준이라며 이는 한국군의 30%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아울러 지난 1950년대부터 시작된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양적으로 북한과 2배 이상 벌어졌던 재래식 전력 격차는 질적으로 우세해졌고 전면전 대응 능력도 확보했으며 특히 전차와 헬기, 전투기 등의 전력 지수는 북한을 앞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1970년에서 90년대 사이엔 미화 약 208억 달러를 투자해 잠수함과 F-16 전투기 등을 도입했으며 2000년대 전후로 지금까지는 약 1274억 달러를 들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핵심 전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했다고 한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전력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국방부가 오는 9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제9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한국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 안보 차관보와 류재승 한국 국방정책실장, 또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미국과 한국의 국방과 외교관계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탐지와 교련, 파괴, 방어인 이른바 4D 작전의 개념과 이행 지침을 구체화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는 지난 2011년 미한 안보협의 합의에 따라 설치됐으며 미 국방정책 차관과 한국 국방정책 실장이 공동 주관합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들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지 내일로 꼭 10년이 됩니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모두 197명인데요. 저희 VOA는 탈북 난민 미국 정착 10주년을 돌아볼 수 있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미국 내 탈북 난민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6년 5월 5일 탈북 난민 6명이 동남아시아 제3국을 거쳐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20대와 30대 남성 2명과 여성 4명 등 이들 6명은 며칠 뒤 워싱턴에서 BOA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 입국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에서처럼 이렇게 언제 잡힐까 이런 불안감이 없이 자유를 찾았다는 게 되게 기쁘고 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 너무나 다른 나라예요. 북한의 모든 정책에 속아왔다.
자유의 땅에 왔는가 이런 미칠지 믿어 안 졌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하늘하면 되겠죠. 기회의 나라니까.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98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10년 가까이 살고 있던 탈북자 조진혜 씨는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행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청도에 있을 때 그 인권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소리를 듣고 신문을 읽으면서 어머니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지난 2008년 3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미국에 입국한 조 씨는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돕는 단체 재미 탈북민 연대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명을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197명의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전체 197명 가운데 여성이 118명으로 60%, 남성은 79명으로 40%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약 80%가 여성인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49명, 40대가 3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14살에서 20살 사이가 30명, 14살 미만이 19명이었고 51살에서 64살 사이가 8명, 65살 이상이 2명이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남부 켄터키주로 각각 2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뉴욕이 20명, 콜로라도가 18명, 유타가 16명, 버지니아와 애리조나주가 각각 1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탈북 난민들은 일리노이와 워싱턴, 텍사스, 조지아, 테네시, 플로리다,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오리건, 인디애나 등 미국 각 지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97명으로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대학 졸업이 29명, 기술학교 졸업이 11명을 기록하는 등 전체 70%가량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국에 입국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정착한 탈북 난민 앤드류 씨는 미국에 도착하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환상적이었죠. 뭐 진짜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 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뉴욕에 내렸다는 그 감정이 정말 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환상 속에 꿈에 잠겨있는 듯한 잠 속에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영어를 하지 못해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미국에서 탈북 난민들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시 거처를 나와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집을 구하는 일과 자동차를 마련하는 일 등 가장 시급한 일에서부터 은행 계좌 개설과 사회보장번호와 신분증 발급, 의료보험 신청 등 각종 서류 작업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2014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 미셸 씨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힘든 적응이고 가는 데마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도 모르겠고 뭐 진짜에 뭐 쇼핑하러 가자 해도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도 모르지 너무 힘들었지.
또한 탈북 난민들은 처음에는 세탁소와 건설 현장, 식당 종업원 같은 힘든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앤드류 씨도 처음에는 유명 호텔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7.5불, 10불 50전 받고 일했는데요. 어렵기도 하고요. 말을 모르니까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그래도 뭐 일을 받아주고 일을 시킨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과거 북한이나 탈북 과정에서 겪은 힘든 경험에서 비롯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탈북 난민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난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반면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정착에 성공하는 탈북 난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 제임스 씨는 지금 기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이제는 미국 정착에 성공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이제 1년 정도 뭐 지나니까 저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길이 보였고 그래서 1년 늦어서 2년 안에는 제가 이제 대기를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는 거로 제가 알아서 제가 페이하고 가서 케어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렇게 돼요.
지난 2008년 미국에 입국한 그레이스 씨는 연소득 70만 달러를 올리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탈북 난민 사업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에 탈북 난민들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선 그레이스 씨는 2014년에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레이스 씨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의미로 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상을 받고 나니까 많이 무겁고 주변에 힘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능력껏 떠올리고 많이 생각하죠.
첫 번째 탈북 난민으로 미국에 들어온 6명 가운데 한 명인 데보라 씨는 10년 전 미국에 입국할 때 가졌던 꿈을 다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와서 제가 이게 정착하면서 그때 최초 꿈은 영어를 일단 미국 사람 같이 구사하면서 여기서 내 안정된 직업을 찾고 가족을 이루고 네. 행복한 생활을 사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네. 나는 꿈을 이룬 사람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저는 막 힘이 나고 그냥 네. 더 열심히 그냥 현재 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가족을 이루고 아기들 잘 키우고 똑같이 아메리칸 드림 이루는 거죠 여기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탈북 난민 미국 정착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기획. 내일 두 번째 시간에는 탈북 난민들이 미국에 어떻게 정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이 주 1회 운영하던 태국 방콕 노선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콕 공항에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 새벽 도착해야 할 고려항공 비행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국 방콕 수완나폼 공항의 웹사이트는 현지 시간으로 4일 도착 예정인 북한의 고려항공편이 결항됐다고 표기했습니다. 출발 예정 항공편을 보여주는 페이지에서도 고려항공 옆에는 결항을 의미하는 취소가 빨간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매주 평양과 방콕을 정기 운항했던 고려항공 JS-253편이 도착하지 않았고 이로써 출발편인 JS-254편도 자동 취소된 겁니다. 해당 항공편의 중간 경유지인 중국 선양공항 웹사이트에서도 고려항공이 도착과 출발 기록은 없었습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고려항공이 선양 방콕 정기 운항 노선이 중단된 것이 사실상 확인된 겁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달 23일 태국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고려항공이 4월 27일을 끝으로 방콕 노선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고려항공이 지상 서비스와 기내식 제공을 대행하는 타이항공도 해당 날짜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마지막이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방콕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고려항공이 노선 중단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태국 정부는 강료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승인하면서 북한의 여객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만간 고려항공이 운항 취소 조치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북한이 먼저 운항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항공편은 매주 화요일 평양을 출발해 오후 7시 30분께 중국 선양에 착륙한 뒤 오후 8시 40분께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6시간의 비행을 거쳐 방콕에는 현지 시간으로 다음 날인 수요일 새벽 1시께 도착했었습니다. 이 항공편은 주로 방콕을 여행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늘 만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승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번 운항 중단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는 태국 외교부에 이번 사안에 대해 문의했지만 3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려항공은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해 월 1회 쿠웨이트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의 한미연합사령부에서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한국군 유해 봉환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안타까움과 반가운 마음을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28일 서울 용산기지 한국 국방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미 유해 봉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 남겨진 한국군 전사자 유해 15위가 미 하와이를 경유해 한국으로 돌아오고 미군의 유해 2위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호 봉환하는 행사인데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장 이학기 대령입니다.
66년 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웠던 한미 6.25 전사자 유해를 오늘 봉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미 양국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국으로 소환되는 유해는 지난해 11월경에 강원도 양구 백석산 일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발굴한 유해입니다.
한국군 전사자들은 북한에서 판문점을 거쳐 하와이로 다시 서울까지 약 17,000km를 돌아서야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강원도 백석산에서 발굴된 미군 전사자 유해 2위도 고국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지난 2000년 유해 발굴을 시작한 이래 총 8회에 걸쳐 미군 유해 10위와 영연방 유해 3위를 미국으로 송환했었습니다. 미국도 북한 지역에서 발굴한 한국군 전사자 유해 12위를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봉환했었는데요. 양국의 6.25 전사자 유해 상호 봉환 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Representatives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visited the Defense POW MIA Accounting Agency.
지난 11월에 대한민국 국방부 대표부가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방문 기간 중 두 개의 주요한 사안이 이루어졌습니다.
Signed a memorandum of agreement that restates our
그 첫 번째는 한국 전쟁 중 실종된 미군, 한국군 및 카츠사의 유해 발굴 및 확인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을 재공표하는 협약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And the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지난 60여 년간 북한 지역에 묻혀있던 한국군 전사자 유해 15위는 미국과 북한의 합의에 따라 미 합동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 사령부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평안북도 구장군과 함경남도 장진군 및 운산군 일대 격전지에서 직접 발굴했습니다. 미 발굴팀이 2005년까지 북한에서 발굴한 유해는 모두 400여 구. 이 과정에서 한국군 유해라는 사실을 북한이 알았다면 외부로 반출이 불가능했을 텐데요. 미군 유해와 함께 발굴되면서 하와이로 옮겨질 수 있었고 미국이 발굴한 유해를 정밀 감식해 한국군 전사자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5월 한국군 전사자 12위가 최초로 한국으로 봉환됐고 이후에도 한미 전문 감식관이 양국을 오가며 공동 감식을 수차례 실시해 15위의 한국군 전사자 유해가 추가적으로 확인된 건데요. 시민들은 66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전사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이제라도 돌아온 전사자들 소식에 반가움을 전했습니다.
거의 60년 넘는 세월 동안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묻혀있다가 바로 또 한국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저쪽 미국을 거쳐서 거의 2만 킬로를 돌고 돌아서 한국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게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민족 안에서 일어났던 분단 전쟁이라서 안 일어났을 수도 있을 전쟁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안타까운 전쟁으로 희생되신 분들이 그래도 이제라도 이제 가족들이라도 좀 찾고 나라 땅에서 이제 묻히실 수 있는 게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한편으로는 너무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분단이 되지 않았더라면 희생되지 않았을 분들이라서 좀 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빨리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 어머니 빨리 달성되기를 바라죠.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참 이래 분단의 슬픔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늦게나마 그분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다행이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타까운 게 있다면 남과 북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미국을 거쳐서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되고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국에 돌아오셨으니까 이제는 고국 땅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6.25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2000년 6.25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아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해 16년 동안 한국군 전사자 9000일을 발굴했지만 아직도 비무장지대 이북 지역에 4만여 위, 한국의 8만 4천여 위의 전사자 유해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돼 한국의 국방 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돼 연구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장 이학기 대령입니다.
한미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 더욱 긴밀하게 협조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최근에 미 해군 특수부대원이 이라크에서 ISIL의 공격을 받아서 숨졌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ISIL의 이런 기습 군사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또 탄핵 위기에 몰린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또 중국 의료계 비리 소식에 이어서 어제 열린 이 미국 인디애나주 대통령 경선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으로 ISIL의 군사 활동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전력이 많이 약화됐다는 소식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미국의 군사정보 당국자들은 이런 소식들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군 미 정보 당국자가 최근 VOA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ISIL의 군사 행동이 더 빠른 템포를 보이고 있다. 몰아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템포가 빨라졌고 또 몰아친다. 이런 ISIL의 기습 공격 때문에 미국 특수부대원까지 숨졌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 흔히 이 게릴라 공격이라고 하죠. 말치산 네. 같은 그런 비정규 그런 공격을 얘기하는데 이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은요, 이 ISIL이 최근 점령 지역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전략적인 패배에 효율적으로 반격할 능력을 잃었다고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국제적이고 기습적인 군사 활동으로 전술을 좀 방향을 틀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른바 치고 빠지는 식으로 전술을 바꿨다는 건 그만큼 ISIL이 공지에 몰렸다 이런 얘기일까요?
예, 근래 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공격이 늘고 있는 것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는 설명을 이 당국자가 또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얼마 전에 이 ISIL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시아파 순례자들을 공격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ISIL의 절박감을 투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이런 ISIL의 기습 군사 행동이 이라크에서 늘어날 것을 보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예. ISIL은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 일부에 걸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군은 왜 이라크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5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시리아도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이라크에서는 이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이 미국의 지원 아래 이 ISIL 퇴치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정치 개혁이 지체되는 데 불만을 품은 시위대가 지난 주말 의회를 점거해서 이라크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라면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영국 BBC 방송의 최근 보도를 보면은요. 지난 주말 강경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를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그린존, 그러니까 안전지대 콘크리트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이라크 의회를 점거했습니다. 이 그린존이라고 하면은요, 의사당과 정부청사 또 외국 공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직후에 설정된 보안 구역인데요. 그린존이 침범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브라질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브라질 검찰총장이 3월 3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확대를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을 했는데요. 브라질 언론이 이런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로드리고 자노 연방검찰총장이 호세프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이 호세프의 정치적 동반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연방검찰은요. 호세프 대통령이 이 브라질 국영석유 회사인 페트로브라스 부패 추문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페트로브라스 스캔들. 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드린 대로 페트로브라스는 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석유 회사인데요. 이 건설사들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무려 20억 달러를 페트로브라스에 과다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이 석유 회사의 정유 시설 같은 건축 그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예. 필요 이상의 돈을 뭐 바쳤다는 건데요. 바로 이 자금이 정치인과 정당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뇌물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브라질 사정 당국이 이런 시각에서 수사를 벌이려고 하는 것인데요. 호드리그 자노 연방 검찰총장은 룰라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직 장관 3명하고 몇몇 야당 인사들을 포함해서 용의자 한 30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습니다.
예.
특히 수사 초점이 이 룰라 전 대통령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영 석유 회사와 정치인이 연루된 수사에 대해서 호세프 현 대통령이 이들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호세프 대통령은요 이미 다른 문제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혐의라면은 지난 2014년 국가 예산 부족분을 덮어버려서 자신의 재선에 유리하도록 조작했다는 것이고요.
네.
게다가 또 이르면은 다음 주 중에 이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호세프 대통령이 험난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게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이 호세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뭐 갖가지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요. 또 이 대통령직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브라질의 정치적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가 이미 지난달에 브라질 하원에서 가결됐고요. 며칠 안에 상원에서 의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상원에서 탄핵안이 과반수를 얻으면은 사법부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될 수가 있는데요.
예.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탄핵을 최종 결정하면 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탄핵을 당하는 브라질 지도자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일 때문에 브라질 전국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은 오랫동안 브라질 언론을 뒤덮고 있는데요. 특히 브라질은 이런 정치적 혼란과 함께 최근 십수년 내 최악의 경기 불황에 더해서
예.
지카 바이러스 같은 국제적인 악재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오는 8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이 하계 올림픽이 과연 무사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중국에서 희귀암에 걸린 대학생이요. 중국 인터넷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드 검색 광고를 보고 찾은 병원에서 엉터리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당국이 즉각 바이드 광고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시안 전자과학기술대에 재학 중이던 21살 웨이저 씨라는 청년이요. 지난 2014년에 근육과 힘줄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희귀암의 일종인 활막육종 진단을 받고 바이두 광고에 실린 이 베이징 무장경찰 제2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이 병원이요, 웨이저 씨한테 임상 단계에서 이미 폐기된 생물 면역 치료법을 미국에서 들여온 최신 기술이라면서 추천했는데요. 웨이 가족이 20만 위안을 또 어렵게 빌려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웨이의 가족 병세는 더 악화됐습니다.
예.
뒤늦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웨이저 씨가 사건 자초지종을 중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사회연결망인 웨이보에 알리고 지난달 12일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예.
이후에 중국에서는요, 이 바이두 광고가 청년을 죽였다는 여론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인터넷 검색 사이트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이요, 그 화살이 바이두에서 이 푸텐계라는 의료계 마피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언론에 따르면은요, 이 웨이저 씨가 희귀암 치료를 받은 베이 무장경찰 이 병원이요, 공립병원이면서도 이 병원의 바이오 치료센터를 푸텐계 의료 기업에 이 하도급을 주고, 그러니까 하청을 주고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중국 보건당국이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위생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이 병원에 대해서 합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예, 푸텐계. 네. 앞서서 의료계 마피아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곳입니까?
이 푸텐계가요, 이 중국 푸젠성 해안 도시인 푸텐 출신의 민간 의료 사업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예.
1990년대 공립병원에 대해서 병과별로 하도급을 주는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해서 중국 의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이들은 이 떠돌이 의사들을 고용해서 민영 병원을 세운 다음에 공립병원의 정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의 하청 운영을 싹쓸이 했습니다.
예.
현재 중국 민영병원 1만 천여 곳 중에 80%가 이 푸텐계 자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0%면 네. 사실상 중국 민영병원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캉, 뭐 캉신, 커라이신 뭐 이런 의료기업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중국 내 최소 100여 개 군부대 병원하고 지방 공립병원의 일부 병과들을 또 하청 운영하고 있는데요. 푸텐계 마피아는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바이두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광고 마케팅을 또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예.
특히 검색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부은 건 물론이고요.
네.
이 웨이저 씨 사건처럼 이 엉터리 치료법에 대한 허위 광고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이 푸텐계 의료기업이 지난 10년 동안 군부대 안에 있는 병원들의 원장하고 의사들한테 수십만 위안 상당의 금품을 뿌려왔다는 폭로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저희들이 각종 여론조사 전망을 해봤는데
네.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네. 전해주시죠.
예. 자,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먼저 큰 관심을 끌었던 공화당 경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트럼프 후보가 53% 지지율을 보이면서 2위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을 16%포인트 아주 큰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예.
크루즈 후보의 지지율은 37%였고요. 또 존 키에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한 8%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예. 이른바 반 트럼프 세력의 경우에는 이번 인디애나주 선거에서 이 트럼프 후보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여기면서 상당히 그 선거 운동에 집중을 했는데
네.
기대만큼 되지는 못했군요, 결과가.
네, 그렇습니다. 뭐 두 후보 모두 트럼프 후보에게 지고 말았는데요. 크루즈 후보가 어제 인디애나주 경선 결과가 나오자 선거 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했지만 유권자들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요. 어제 이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공화당 후보라면서 당이 단합해서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를 물리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크루즈 후보가 경선을 포기하면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또 존 케이식 후보 이렇게 두 명이 남았습니다. 케이식
예.
후보는 어떻습니까? 선거운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건가요?
예, 뭐 케이식 후보는 처음부터 중재 전당대회를 노린다는 또 전략이 아니었습니까?
예.
어제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7월 전당대회까지 선거운동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전당대회는 1차 투표에서 대의원 과반수를 얻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당 지도부가 중재해서 특정 후보를 미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2차 투표부터는 대의원 대부분이 소속주의 경선 결과에 상관없이 원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앞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미 트럼프 후보의 대세론이 언급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트럼프 후보가 전당대회 전까지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 9개 주 경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전체 대의원의 절반이 넘는 1,237명 이상이 필요한데요. 트럼프 후보가 이번 인디애나주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1,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예.
AP통신 집계를 보면은요, 현재 1,047명을 확보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경선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힐러리 전 장관이 앞설 것이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앞설 것이냐 여러 예측이 나왔는데 결국은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약 53%의 지지율로 48%를 얻은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뭐 하지만 이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인 2,383명 이상이 필요한데요. 1,383명 이상이 필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클린턴 후보가 이미 2,200명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예.
샌더스 후보가 모은 대의원은 1,400명이니까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경선 소식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황해도와 평안남북도는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는데요. 밤부터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동해북부 먼 바다 여전히 물결이 높습니다. 2에서 5미터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해상은 2미터 아래로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날씨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도, 북도 모두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주로 오후에 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평양 최저기온이 11도, 최고기온 20도, 남포 최저 12도, 최고 19도입니다. 신유주는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낮 최고기온은 16도, 강계는 많이 낮군요. 최저 4도, 최고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침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황해도 역시 구름이 많고 흐리다가 오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주 최저 12도, 최고 19도, 개성 최저 10도, 최고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용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5월 4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VOA 뉴스 투데이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사일 공동 방어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나라 국방부는 5월 중으로 러시아에서 이 같은 미사일 방어 훈련이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훈련에 러시아와 중국의 대공 미사일 방어 전담 부대가 참여해 공동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그러면서 이번 훈련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한반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하려는 계획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자신들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란을 위협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이란 혁명수비군 사령관 대행이 말했습니다. 이란 관영 언론에 따르면 호세인 살라미 사령관 대행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원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만일 이란을 위협한다면 통과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해상을 통한 전 세계 모든 원유 수송선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살라미 사령관 대행의 발언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지난 2일 페르시아만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군사훈련을 비난한 뒤 나왔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휴전 협상을 무시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시리아 폭력 사태 중단을 위한 회담차 독일 베를린으로 향하면서 아사드 대통령이 휴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휴전이 완전 파기되고 전쟁으로 회귀하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러시아도 그런 상황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아사드 대통령 역시 그로 인해 이득을 볼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알레포 전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새로운 휴전이 즉각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알레포에서는 최근 2주 만에 270여 명이 숨졌으며 어제도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내일 개최되는 미국과 유럽의 국방 외교장관 회의에서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격퇴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미 유럽 사령부가 있는 슈투트가르트를 방문해 11개국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 ISIL을 격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또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각국 장관들은 러시아에 대한 그간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렌트 콜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이달 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를 앞두고 카터 장관의 구상을 유럽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학교 시설을 불법 점거하고 있던 난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파리 동북부 지역의 한 학교에는 최근 보수공사로 비어있는 틈을 타 150여 명의 난민들이 무단 점령한 채 정부를 상대로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미셸 카돗 파리 경찰청장은 오늘 AP통신에 난민 시위대를 몰아내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난민들은 외부의 진입을 막기 위해 건물 내부 출입문마다 장애물을 설치해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돗 경찰청장은 난민들이 수용소로 이송되고 있다며 이들에게 망명 신청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주와 카리브해 지역에 거주하는 약 5억 명의 인구가 지카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의료계가 경고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37개국에 전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페루와 프랑스령 생바르텔미르 지역에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공공보건 분야 의료진과 전문가들은 지카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소두증 유발 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소두증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